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교제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더욱더욱 우리 딱딱한 목을 부드럽게 해주시어 돌이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법을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믿음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역사를 통해 또 우리가 살아갈 바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루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여러 가지 굉장한 고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제 수도원까지 들어갔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그 고민은 끊이질 않았어요. 왜?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동하고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 암흑의 시간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심히 고민하던 중에, 이제 1512년도 말에 위텐베르크에 이제 방에 앉아서 로마서를 이제 해석하다가 연구하다가 더 이상 이제 성경을 읽어내릴 수 없는 엄청난 깨달음이 하나가 오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즉, 루터가 뭘 깨달았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 또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룩함과 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죄인은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큰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거룩함을 입어 천국에 당장이라도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의, 복음에 나타난 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루터가 이제 그 암흑이 지나가고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때서야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낯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낯이 자기를 향해 퍼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것만 깨닫고 살았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의 환한 사랑과 용서의 얼굴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교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내가 열심히 잘해서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히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죄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죽어도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로 우리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교회의 병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서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루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 그 고해 성사와 면제부의 문제였어요. 이제 루터가 이제 그 고해 성사와 면제부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이제 만든 것이 95개 조항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 다른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주된 그 문제는 고해 성사와 면제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하게 해서 이제 어떤 그 교인이 교회 앞에 나와서 이제 사제 앞에서 이제 고해 성사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회를 하게 되면 그 사제가 그것을 듣고 고행을 주죠. 이제 고행을 줘서 그 당시에는 뭐 면제부를 사라든지 뭐 아니면 십자군 전쟁을 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지 순례를 하라든지 이런 고행을 준 후에 그 고행을 갔다 오면 죄 사함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해 성사가 죄 사함의 어떤 방편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고행이라든지 사제의 그 용서 권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면제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면제부라는 게 뭐예요? 고행 대신에 돈을 교회에 내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인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누가 고행을 하고 싶겠습니까? 쉽게 교회에다 돈을 바치면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제부라는 것을 우리가 면제부 자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나쁜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그 당시에 헌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내가 면제부를 삶으로써 이제 교회 앞에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죄사함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헌금이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런 내용들을,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면제부를 팔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욕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떤 헌금이 일종의 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가게 하는 나의 어떤 행위로 자랑이 되고 또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이제 인식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면제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 하면은 이 중세교회의 타락, 로마 가톨릭의 타락, 서방교회의 타락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막 로마 가톨릭 잘못되고 뭐 했다. 교황도 잘못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못 본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어떤 이런 그 굉장히 높아짐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 뭐 어떤 이런 헌금의 원리, 예배의 원리, 어떤 알미니언주의 같은 행위의 원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 타락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이루고 정말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31일이에요.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죠. 10월 31일에 위텐베르그 성당 교회 앞에 95개 조항을 붙이는데 이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날을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지키지만 교회에서는 또 레포메이션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애들 그 할로윈 참석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레포메이션 데이, 이 루터가 95개 조항 붙인 날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자의 날이었어요. 성인들의 날. 그래서 교회마다 성인들의 유물을 갖다 놓는 날.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 유물을 보거나 만지면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또 공덕이 쌓이는 거죠. 이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 95개 조항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퍼지게 되고 이게 그냥 보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것들이 퍼지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95개 조항이 라틴어로 쓰여졌지만 이제 독일어까지 번역이 돼서 이제 전 유럽의 게르그만 민족 그쪽으로 다 퍼지게 돼요. 어쨌든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5개 조항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1조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항상 참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2조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참회란 교회에서 성직자가 집전하는 고백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참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도 그 고백성사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용서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21조항에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7조항 면제부를 산 돈이 돈꾀짝에 헌금함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45조항 면제부를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루터는 이 처음부터 어떤 싸움을 걸어서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해보겠다고 95개 제안을 내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원어적인 뉘앙스를 몰라서 그렇지 이 95개 조항의 뉘앙스가 아마 쓴 그 이 글의 방법이 굉장히 부드러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보자. 보통 이제 성당 앞에 그런 걸 갖다 붙이면 논쟁하다는 걸로 그 당시에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특별한 사건은 루터만이 했던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95개 제항을 붙이면서부터 진리를 증거하면서부터 제로터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은요,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잘못 믿는 교회와 나는 당신들과 하나입니다! 라고 보여지면 누가 싸움을 걸겠어요? 마귀가 그거를 왜 건드리겠어요? 아, 쟤는 세상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쟤를 고난과 핍박을 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함과 핍박의 길을 진리를 증거함으로 가게 되고 이제 말씀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이것을 믿는 교회들이 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좋고 저렇게 믿어도 다 좋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도 그랬다면 루터도 하나의 견해고 로마 캐톨릭도 또 하나의 견해라고 믿었다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제 이 루터가 굉장히 소환 명령을 받고 이제 종교 재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죽음의 위협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주장하는 성경 교리를 반박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토론회가 열리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루터가 진리를 전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먼저 95개 붙여놓고 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뭘 한 게 아니라 소환을 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핍박했죠. 그리고 루터가 만약에 네가 주장하는 바를 다 잘못됐다고 철회하면 너에게 이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까지 설득을 했죠. 그렇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진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루터가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 앞에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전해질 때에 지금 이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죠. 그 wealth and health gospel. 지금 그것이 아닌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루터 당시에도 면제부와 고해 형사 문제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거지 무슨 엄청난 일을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로터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담대히 진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루터에게는 억지가 아니었어요.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가 믿고 깨달은 바를 올바로 증거한 것뿐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걸 전하고 증거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루터가 복음 진리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루터가 95개 조항에 이제 붙인 이후에 교황의 소환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으로 가기 전에 몇 가지 길을 가는데 이제 추기경의 신문을 받고 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로 키에탄 추기경과의 만남에서 했던 논쟁이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같이 그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키에탄 추기경은 면제부를 승인한 교황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루터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종교재판으로 간다. 왜? 교회를 무시하고 교황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근데 이제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는 거죠. 교황이 내 양심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 권위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를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에크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때에도 똑같아요. 이 에크도 교황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교황의 권세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 교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95개 제왕에는 이 내용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증거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100년 전에 허스, 그죠? 허스, 얀 후스, 그거 아시죠? 허스하고 위클리프 정죄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증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이 에크 논쟁에서 너희들이 루터가 증거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이단의 주장이다. 왜? 교회를 무시하니까. 그러나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도리와 규범은 성경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안에서 교회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야지 성경을 벗어난 교회의 권위는 올바른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벗어난 교회의 권위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절대 아멘하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신앙의 양심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싸우셔야 돼요. 홍 목사든 이 교회 당회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연옥사상을 깝니다. 연옥사상은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외경이죠. 외경. 마카비서 12장 45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경이고 성경적인 권위가 없다.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에크 논쟁에서 이제 고해성서와 면제부는 교회가 정한 것이므로 네가 따라야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느냐. 그랬더니 루터가 이것은 인간의 전통이지 성경에 정한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은 항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 외에 청문회와 법정에 계속 서요. 이제 그 갈 때까지. 그런데 어떤 고난과 핍박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중간중간에 그 루터를 하나님이 이 진리를 증거하도록 루터를 지킬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또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루터가 예, 바로 이 종교재판과 죽음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걸 살려주시는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다가 결국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파문을 당하죠. 그래서 루터는 아직도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당한 신부예요. 아직도 그래요. 정죄받은. 그리고 나서 루터가 파문당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수녀와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혼인이, 이 성직자라고 해도 혼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기 삶으로도 증거하고요. 루터는 다행히 그 이렇게 화형당하거나 이러진 않고 고향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터가 이제 이 뒤에 오는 이제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세 가지 그 페이퍼가 있어요. 논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그냥 여러분 듣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 의해 주장된 교회의 잘못된 병폐를 이 책에서 고발하고 성경의 궁극적인 해석은 교황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무오성을 주장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바티칸에서 나오죠. 성경 해석은 항상. 그걸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해요. 강론.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라는 글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이 교회의 성례지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일곱 성례가 성례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와 성찬만 예수님이 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Un-Christian Liberty, 그러니까 Christian Liberty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는 말씀만이 구속하지 교회나 교황이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장해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칭의.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근거는 사람의 행위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루터는 만민 제사장설을 믿었어요. 그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제라는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지.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다 천국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루터는 스콜라주의적 성경 해석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스콜라주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성과 철학이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로 주장되는 것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성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루터는 종교개혁이 오기 과도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개혁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례에 있어서도 성찬에 있어서 이 consubstantiation 이게 뭐냐 하면은 천주교는 실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죠. 우리는 그것이 가리키고 표하고 인치는 현실은 믿음으로 받을 때의 효력이 있는 거고 루터는 뭐냐 하면 그것이 변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요소와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조금 다르죠. 네? 우리는 그 요소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그 요소가 표하고 인치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의 효력이 있는 건데 루터는 거기에 함께 한다고 그것이 변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어떤 성례관이 있어요. 지금도 루터는 철치들은 그렇게 좀 믿죠.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교회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덴마크와 덴마크의 식민지로 있던 노르웨이와 스웨덴 그리고 스웨덴 아래에 있던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의 개혁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어쨌든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었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그 씨로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에 더욱더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은 어떤 리액션에서 시작이 돼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즉, 그 당시에 고해성서와 면제부에 관한 리액션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리액션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볼 수 없죠. 항상. 근데 그 리액션으로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성경관과 구원관과 교회관이 잡혀가는 게 이제 개혁신앙이 자리 잡아가는 이제 그런 걸로 더 크게 잡혀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그 리액션으로 뭐 요새 시대의 리액션으로 말씀 안에 붙드는 걸로 왔다가 점점 우리의 삶에서도 올바른 신앙관이 잡히고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교회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다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붙들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싸움이 다 있으세요. 지금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도 싸움이 있으시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뭐 루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 싸움을 이제 싸워 나가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진리 복음을 증거하되 고난받기까지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교회의 목적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루터의 삶을 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루터 이후에 오는 이 종교개혁자들, 뭐 스티븐글리, 틴데일, 칼빈 뭐 이런 사람들, 낙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잘라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들 금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해 또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님이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되 고난받기까지 진리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돌아가서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또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 잘 증거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